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술과 마음으로는 전하기도 받기도 난감하며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거짓으로 겉으로 꾸며 좋은 것으로 꾸며내지 않게 하시고 다 드러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심령 미련한 생각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서 참으로 천지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주님 안에 큰 용기와 담력과 정결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 있습니까? 뭘 주셨길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거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아빠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아빠의 팔은 자식의 팔보다 늘 크니까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데 얼마나 귀한 것을 주는지가 그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사람들 되라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셨고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위한 완전한 화목 제물이신 것을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머리로 믿는 것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을 믿어서 헛된 것을 따라다니지 않고 헛된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신 사랑을 의뢰하고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이 아들에게 영생이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들이라도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산에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이삭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네 약속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입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셔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산 위의 이야기도 아들 이야기였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으로 영광 받으실 때 산 아래 아들은 외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도 귀한 아들이었는데 간질해서 귀신 들린 데에서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고난받고 죽을 고통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산 위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네 외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오래 있지 않겠으나 너희가 믿음으로 아들 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들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전세, 반세겔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 성인 남자 누구나 1년에 반세겔씩 성전 세금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누가 물어봐서 그 성전세를 내는데 뭐 물고기 입에서 뭐 동전을 은잎을 은화 한 잎을 얻어다가 그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외아들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주신 얘기는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 성전세에 낸 얘기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원래 뭐 출신입니까? 네, 세리 마태잖아요. 원래 마태는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이라서 자기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기억했다가 기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 얘기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늘 그 얘기에서 나온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약간 좀 볼품 없지 않습니까? 막 파도 위를 걸으시고 말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베드로도 막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넘게 뭐 남자 여자랑 아이들 다 치면 한 2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막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에 비하면 산에서 막 영광이 드러나고 아무도 못 고치던 간질병을 고쳐주신 이런 얘기에 비하면 낚시로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얻어가지고 그 입에서 동전 아니 은전 한 잎을 얻어서 그것으로 반세겔이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것도 제자들 전부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민 전부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하고 베드로 두 사람 성전세를 낸 얘기니까 별거 아닌 기적이라서 그렇게 기억할 만한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니라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생략했는데 마태는 세리다 보니까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분야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아들 얘기예요. 아들 얘기. 성전세에 반세계를 바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값으로 치르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집주인이 집세 내는 거 봤습니까? 집주인의 아들이 방세 내고 그 자기 방 쓰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의 주인이신데 낼 필요가 안 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늘 반세겔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값을 치르셔서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속죄할 만한 속할 만한 목숨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값을 주고 사는 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종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타인되었던 우리를 속전을 치러야만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속전을 치를 만한 능력도 재산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반세겔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반세겔이란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디드라크마 이렇게 돼 있어요. 디드라크마란 말은 드라크마 두 개 이런 뜻입니다. 원래 말이 그래요. 드라크마 두 개란 것이 배경을 알으셔야 되는데 드라크마 두 개가 반세겔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반세겔이 중요한 것은 모든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금을 내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세겔 세금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에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 반세겔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세 내는 반세겔 이것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출애굽기 30장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한 게 19장이고요.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은 게 20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기본적인 언약을 주셔서 언약책을 쓰도록 한 게 20장에서 24장이고요. 하나님과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하자면 너희는 내 거다. 라고 하신 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너희는 내 거니까 이제부터 약속의 땅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백성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른 곳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 거룩한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그곳에 그 중에서도 우리의 그 십계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히 할 바 그 도리인데 사실은 십계명 율법이 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뚜껑으로 금으로 만든 시은좌 법궤 뚜껑을 만들어서 법궤를 덮게 했잖아요. 그 법궤를 덮은 덮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담겨진 그 언약궤 위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는 그 자리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하여 성막과 성물과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를 주는 그 중에 모든 성인 남자는 내 백성된 표시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노예로 있었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의 표시로 성전세를 내게 돼 있던 것입니다.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 목숨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준 것의 표시로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니까 부자라고 귀한 목숨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귀한 목숨이 아니라서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반세겔. 반세겔은 이틀 정도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주 하찮은 금액도 아닌 금액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낸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세겔 낸다고 목숨을 하나님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로 진노를 면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의 표시로 반세겔을 내는 것이죠. 반세겔을 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세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성전세를 내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내내 그렇게 내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은 제2성전이죠. 그 성전에서도 성전세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그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으로 유대인인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느헤미야 때에도 느헤미야 10장에 똑같이 성전 내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마 포로에서 돌아왔고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서 반세겔도 얼마 안 되지만 반세겔보다도 적은 금액 3분의 1 세겔만 각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나라가 없어도 아직 성전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3분의 1 세겔을 내게 하신 것이에요. 이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너의 선생은 속전을 세금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우리는 냈는데 왜 니네 선생은 내지 않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의 선생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치료를 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신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맨날 먹고 마신다고 먹보라고 술주정뱅이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죄인의 구주이신데 죄인들과 어울려 그렇게 사귀는 죄인 중에 하나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의 주인이신데 아니 참된 성전이신데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그럴 양반이 아니라고 왜 안 내냐고 낸다고 그랬어요.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낸다.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가 집에 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간 거죠. 뭐라고 하려고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세 안 내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냅시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와 말을 꺼내기 전에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를 아시고 먼저 이르시되 약간의 책망이 섞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잖아요. 막 목숨까지도 버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주님을 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약간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 생각에는 어떠냐?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아들에게 걷냐 타인에게 걷냐? 타인에게 걷지요.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안 내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아들은 세금을 면하겠구나.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르심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겠지요. 성전세를 내는 것은 이미 자녀 삼아주신, 이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여 그 속함을 기념하여 내는 것이지 성전세를 낸 것이 자격이 되어 그 백성 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을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백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값을 치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값 주고 살 그 값을 치르려고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들이 성전세를 치를 필요가 없지만 반세계를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동전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와 너를 위하여 값을 치르라.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신 우리 예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대신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과 사랑에 정말로 실체로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삭 약속의 씨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어 그 은혜로만 죽었다 살아난 타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원수였다 하나님과 화목된 복을 얻고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성전세 반세계를 치르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십자가 대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러면은 우린 안 돼도 돼. 나는 아들이고 너는 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성전세를 낸 것으로 아들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세를 안 냈다고 아들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다운 그 특권과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의 가난에 동참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겸손하게 모든 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 필요를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다 사용할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는 것을 아들된 자랑으로 삼지 않고 낮추고 베풀고 나누고 헤아리는 것을 아들된 특권으로 삼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내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게 있으면 너그럽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을 아시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남에게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절대 못 베풀어요. 더 가져야죠. 더 모아야죠. 더 많은 사람 많은데 이게 내일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가진 게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고 든든한 사람은 너그러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된 권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 내자 했는데 그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서 돈 주신 게 아니에요. 반 세겔씩 두 개니까 한 세겔도 지갑에 없으셨어요. 호수에서 낚시질 하셔야 되셨어요. 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셔야 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셨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아들이고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안에 높고 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질 때 그게 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해서 아들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아들된 특권 삼으신 거예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을 아들된 특권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예,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아들된 권리의 진짜 참 모습이라고 성경은 자주 가르칩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혹시 내가 이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나도 게바나 뭐 바나바처럼 내 사례비를 받고 일하지 않고도 내가 그냥 사도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사례비를 받는 권리가 있는 것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참된 권리이고 참된 능력이라고 아들다운 선행을 하는 것이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들은 집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 어릴 때는 방을 따로 해준다고 방세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면은 요새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절약하려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세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고 그러는데 방세 내고 살라고. 그거는 방세를 내서 테넌트의 권리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방세를 냈기 때문에 그 집에 살 권리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되라고, 사람 노릇하라고,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재산과 무슨 특권과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람 노릇하라고 아들 다우라고 하나님처럼 너그러우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헤아리라고 베풀고 살라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이고 확실한 것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것을 생각할 때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것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값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요.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처럼 가난해지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아이고 물고기 하나를 막 이렇게 얻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도와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막 거추장스러운 거 눈에 뭐 화려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잘 못 보다가 오히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이 준 복이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니까 나만을 위해 다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 줄로 알고 나누고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아들이면은 그 집에 가면은 없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고 그러니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와 모든 행복이 다 우리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든든한 게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이거 움켜질라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물고기 한 마리 얻어가지고 은전 하나를 얻어서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그러셨습니다. 초라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얻은 것보다 막 저 파도를 잠잠하게 한 것보다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인 것보다 어쩌면 초라한 그런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기적도 그물이 찢어지게 받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기적도 그 자체로 기적이 놀라와서 많은 걸 이루어서 큰 일을 뭐 놀란만한 일을 해서 그걸로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를 먹은 것도 오병이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먹을 것 많이 주니까 이 세상에 배 터지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에게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그 대속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의로움으로 삼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게 하신 것, 무슨 성공한 어업 사업가가 되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잖아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큰 기적을 베푸신 것이잖아요. 물 위를 걸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뭐 물 위를 걷는 서커스 하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물 위를 걷든지 마른 땅을 걷든지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 손을 붙잡고 가라고. 파도를 잠잠하게 한 것도 주님만 데리고 다니면 폭풍도 만나지 않고 항해가 잘 돼서 무슨 큰 선박 업체를 하게 하려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파도 속이나 잔잔할 때나 큰 파도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한 것을 누리라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에서 은전 한 입 거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물고기 한 마리에서 은전 하나,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서 그 속에서 은전을 딱 그 해서 두 사람 성전세 내는 것이 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적인 능력으로 한 겁니다. 누군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호수 속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 물고기가 그것을 먹었는데 죽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입에 머물고 있다가 입에 물고기가 동전을 머물고 있는데 낙지 바늘을 어떻게 물어요? 그 희한하잖아요? 낚시 마늘에 처음 걸려가지고 딱 꺼내보니까 마침 두 사람 성전세 낼 그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이 진짜 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우리의 보배 되신 것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래서 장차 하나님 집의 모든 보화를 상속할 약속을 가진 것을 알면 일용할 양식이 기적입니다. 오늘 눈에 빛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이 영생의 증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 하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생물들과 모든 흰옷 입은 장로들이 엎드려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신적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물고기 뭐 동전 다 움직이는 예수님의 은혜처럼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서로를 형제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다른 무엇보다 기뻐하며 그 믿음이 능력인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들 되심과 값을 치러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심과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갈릴리로 모였을 때, 갈릴리 저 북쪽에서 고백도 받고 변화산에서 그러고 뭐 그랬거든요. 갈릴리로 다시 원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거기 머물라고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로 모였을 때 오늘 22절에서 십자가 고난을 다시 예고하시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본 고장인데 거기서 무슨 계속 제자들하고 잘 살려고 거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시려고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진짜 아들 된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값을 치르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18장부터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의 도리는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문도 받고 대답을 하시면서 가는 길이 마태복음 1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짜 아들 되시려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우리는 고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그 절에 첫 주일을 드리고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많은 것을 받아서 무슨 큰 체험을 나서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값을 치르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때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십자가를 향해 그 너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고난 이 사순절 계절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셔야 하는 것처럼 많이 주시지 않으면 적게 사랑하신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보다 적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때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자랑하고 이웃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는 때입니다. 나와 형제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반세계를 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의 목숨값으로만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를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준 게 뭐냐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히 자랑하였던 것을 내려놓는 때입니다. 주님보다 든든해 보였던 것이 있어서 암만 주님이라도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고 이것만은 주셔야 된다고 주님보다 커 보였던 것을 붙잡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때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암만 주님이라도 이것만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살린 것은 주님인 것을 체험하는 시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아들 되었다면 물고기 한 마리라도 뭐 일용할 양식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산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하여 이 고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뭐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일터와 하나님이 그냥 늘 그냥 있게 한 것 같은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가진 것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능력을 맛보는 계절입니다. 평안하고 많이 가졌다면 자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악착같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남들 보고 알아주라고 그렇게 아득바득하지 않고 소망이 아버지 집에 있으므로 베풀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는 계절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다 아름다운 것과 행복한 것과 참된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께 찾지 아니하고 가진 것에서 누리는 것에서 성공한 것에서 높이 올라간 것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헛되고 사라질 것들이 기쁨이고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을 육신을 입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때입니다. 참으로 인간다운 참으로 인간다운 아들다운 삶이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내고 증거하는 계절입니다. 사순절 함께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발견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기쁨과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자격만큼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만큼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하는 말들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으로 가리고 헛된 것으로 높였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주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손과 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